주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참 예배하기 좋은 때는 또 세상 일도 하기 좋은 때라서 예, 오늘 그렇네요. 예. 잠깐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 예,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네. 네. 이제 예, 가을이 깊어가죠. 아직도 낮 온도는 80도가 넘고 그렇지만 아침 온도는 점점 쌀쌀해지고 이제 이번에 주말 금토일에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 오고 나면 좀 더운데 또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폴 페스티벌이 오는데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세상은 온갖 걸로 해서 우리 마음을 뺏고 시선을 뺏을 텐데 네. 우리 시선은 오직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 인도하시는 오직 한 길을 걷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간증 진지현 집사 간증 같이 듣겠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네, 간증 먼저 듣겠습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고 그분이 나와 같이 된다니 2주 연속 육체대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이 얼마나 은혜인지 새삼 보인다. 정말 주 안에서는 감사밖에 없구나. 주 밖에서는 원망, 불평, 정죄, 판단,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다가 이 땅에서의 저주가 영원한 저주로 이어지지만 주님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는 통렬한 회개, 하지만 그런 자를 자녀로, 형제로 받아주시는 은혜와 감사뿐이다. 육체대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지식으로 다 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직접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와 하나님, 심판주가 되셨다. 그런데 그런 지식 말고 마음에 새롭게 하심을 구하며 육체대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했다. 전에 존 레녹스 교수님이 UT에 강연을 오셨을 때 말씀이 어려워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교수님의 대답이 내 마음에 남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고통과 결코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이었다. 육체대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존 레녹스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래,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지 생각이 드니 예수님이 정말 내 가까이 계심이 새롭게 마음에 다가왔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멀리 있다고 생각했을까? 내 마음 안에서 내 고통, 내 생각, 내 감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심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멀리 있다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했을까? 회개도 되었다.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을 아시는 것만이 아님을 또 보여주셨다. 가을 맞이 대청소로 교회에 일찍 나와 혼자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을 먹으며 폴 워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폴 워서 선교사님이 루이지나의 감옥에 가셔서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리즈가 있는데 은혜롭게 반복해서 듣고 있다. 폴 워서 선교사님도 내용은 무한 반복이다. 다를 것이 없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그 수감자들의 반응, 낮은 마음, 예배에 임하는 자세이다. 비록 유튜브 영상이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동적인 것 같다. 아침을 먹으며 들은 설교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난 이 구절이 예수님의 인간성이 십자가 앞에서 강조되어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온 줄 알았다. AI도 고난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다고 해석했다. 폴 워셔 선교사님은 그런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한다. 제자들을 보라고, 초대교회를 보라고,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어떻게 죽음에 임했는지, 크리스천을 불에 태워서 거리를 밝히는 데 썼고, 사자밥이 되어 사람들 앞에서 사지가 찢겨져도 찬송을 부르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고난을 피하려고 피가 땀이 되게 기도했을 리가 있을까? 많이 틀리니 논쟁을 떠나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는 더큰 의미가 있음을 보게 하셨다. 그 중에 내 마음에 다가온 것은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고통과 고난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셨으리라는 것. 자신이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자신을 따라 십자가의 고통도 함께할 당신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당할 고통을 너무나 생생히 잘 아시는 예수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너무나 마땅한 길이지만 그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부어졌으리라.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할 고통을 두고 고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며 혼자 아침을 먹으며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분이시지.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생생히 어쩌면 더 크게 느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고뇌하시는 분. 하지만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 예수님의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 전 인류, 현재 추산되는 것은 천억 명의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천억 명의 인간들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존재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담긴 잔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전 인류가 구원받을 거룩한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이 되게 기도한 것은 십자가가 두렵기보다 이 잔을 마심으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보시기에도 고뇌가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기에 기도한 것이 아닐까. 물론 다알순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죄, 나의 죄, 온 인류의 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심판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처럼 굶주리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뇌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생히 다 보고 느끼시고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낮고 비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낮아지는 데 있다고 하시는구나. 육체대로 오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가까이 생생히 나와 가까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악한 마음과 싸우게 해주시고 낮아지는 복음의 능력이 제 삶에도 드러나길, 그래서 예수님의 드러나는 삶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그 기름잔 틀을 얘기를 하죠. 예. 당신의 모든 것을 잔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으로 이제 눈앞에 다가올 일, 성경 것을 잔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잔이죠. 이걸 위해서 보냄을 받았죠. 예. 그 결정적인 순간 제자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제자들도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전능하시니까 그 능력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알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인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보여주셨죠.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 했는지,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도우시려고요. 그죠? 우리 함께 그 모든 환난, 고난 다 겪으시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도우미로 중보자로 쓰임받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처형당하도록 그렇게 대속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려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다른 길이 있었으면 진작부터 했지. 예. 이 땅 이렇게 보내시고 하신 게 아닌 거죠. 예. 그렇지만 이걸 다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죠. 예. 하나님이 이러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 히브리서 2장에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우리 다시 같이 읽죠.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역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든지 주님 그 고난 다 겪으셨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예. 세상 사람 한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뭔지 이제 때가 돼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보면 그게 다 드러나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일차적으로 성경으로 해석해요. 이게 가장 성경 해석의 핵심 원리예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실제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네.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0절. 네. 같이 읽죠.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여 오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지 않은 가운데 예. 그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한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바로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은 적어도 육체로는 버림을 받은 거죠. 예.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장 아파하셨던 거죠.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거죠. 그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분이 나 너 모른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도 다 일으켜 주셔서 그 법정에 세우시는데 물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른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해하는 것이요. 그게 어떠한 일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게 어떠한 일인지 그 모든 죄짐을 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소리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비춰주신 대로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예. 이 유사한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죠. 시편 22편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22편 네. 1절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네,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여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외면하고 오히려 온갖 것으로 조롱하고 능욕하는 자들 마지막 심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걸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했던 그거죠.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대로 그 모든 걸 다 이룰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요. 그렇죠? 예.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리고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나와 함께 가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는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부르짖으셨는지 그들의 죄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던 영혼들의 쇠사슬이 풀려지고 그들이 자유케 되면서 그들이 깨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네.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네. 예수님이 누구시고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는지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는지 네. 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게 어떠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십자가의 아픔, 고통 그렇게 오랫동안 피를 쏟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게 어떠한 일인지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능욕하고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십자가 못 박기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예.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유일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택함을 받고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었다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베드로가 고기 그렇게 잡히는 걸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까지 그 얘기했는데 예. 근데 그 베드로 하신 예수님께서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떤 줄 알면서도 그 모든 것들 다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시켜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로 확인돼야지 이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고 주님께서 그 앞에서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짜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 주님 홀로 그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부르짖을 그 고백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오직 주님 안에서죠. 예. 구원의 방주로 예. 우리의 반석으로 이런 은혜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셨고 그렇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것이 정말 우리가 주위에서 찾아보면 여기저기 그 흐른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거죠, 그죠? 예.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그때는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소용은 없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 심판 때니까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세워갖고 그 심판대 앞에 세우니까 그렇게 죽는 걸로 끝이 아니다는 거죠. 그때 부르짖을 것을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아신 주님 바로 그러니까 그 잔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셔야 되는 잔. 예. 레너드 레이븐힐 목사님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 어떤 이제 할머니가 혼자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도 목사님 오셨다고 차를 내놓는데 다 식은 잔. 영국이니까 그 티. 그 쓴 티를 내놓는데. 이거를, 그런데 예수님 생각이 났다네요. 예. 이 잔. 그건 예수님의 잔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예. 그 고난의 잔. 그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 생각하고 그걸 마셨다고 책에 그런 기록이 다 있던데 사실 우리가 겪는 건 정말 주님께서 겪는 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에 따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히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으시는 거죠 물론 영원히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 적어도 육체로는이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대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렇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이겨내시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폴 오셔선 교사님은 그 주님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런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기록을 한 거 보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죽음이죠. 그 단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냥 평생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완전히 감각이 없는 자가 돼갖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시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걸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요. 예.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 예. 그래서 이 cost of discipleship이라고 이 제자 훈련의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보네퍼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래서 제자 훈련에 그냥 핵심 교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주님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예.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으셨는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 고난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그냥 부끄러움이겠습니까? 끝나겠습니까? 수치죠. 그렇죠? 예. 우리 구약 성경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런 말씀 표현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예.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 땅의 영혼들의 그 죄로 말미암은 수치 그걸 대신 담당하시는 거죠. 그걸 개의치 아니셨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질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그냥 쉽게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는데 네. 그것이 어떠한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 경험인 거죠. 그런데 그렇죠? 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이 기쁨이죠. 이 기쁨. 네. 다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세상 살면서 기쁨도 있고 재미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야지 밤낮 십자가야 그러는데 예수님은 네. 그 앞에 있는 기쁨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는데 십자가를 참으실 만한 기쁨이 무엇인가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걸 위해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들이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예.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면서 허락하셨다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려고요. 예. 우리를 깨우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정말로 죄와 싸워봤냐? 피 흘리기까지 해봤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기를 기뻐하시는지 주님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조롱, 능욕, 지옥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걸으신 길이 어떤 길인지 늘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지나게 하시면서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가운데 그런 일도 경험한다는 거죠. 예. 근데 주님은 어떻게 그런 길을 걸으실 수가 있는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예. 그렇지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그 위를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결국 마지막 때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이런 분이 우리 목자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께서 겪으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말 우리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네.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뭐 감사하고 이런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모든 일에 이런 거죠. 푸른 초장을 지날 때나 물가를 지날 때나 거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의 군사로 예.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